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주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순환주간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자기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오셨고 6개월 먼저 사역을 시작했던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자신에게로 오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본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29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본문의 어린 양으로 번역된 호암노스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4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본문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36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사도행전 8장 32절에 들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의 대속을 성취한 그리스도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신약성경에서 네 번밖에 나오지 않는 호암노스라고 하는 어린 양은 어떤 양입니까? 그 어린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양이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진 양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양의 첫 새끼, 즉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제사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번제에 쓰인 제물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죽임을 당한 유월절 양도 어린 양이었습니다. 출애굽 광야교회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가루 같은 여러 가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모든 제사에 빠지지 않는, 빼놓을 수 없는 제물이었습니다. 특히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에서 어린 양은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어린 양, 호암노스라고 하는 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제물로 희생되는 양이었습니다. 이 양은 백성들의 구원과 죄 용서를 위하여 제물로 희생되어지는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준비된 양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첫 번 유월절을 위하여 한 짐승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짐승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족을 위하여 흠없는 양, 어린 양이 정월 10일에 주인의 눈과 손에 의해서 선별되어졌습니다. 그 준비된 어린 양은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5일 밤에 잡아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의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저들은 죽지 않고 애굽의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양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는 하나님께 매일 또 안식일마다 월상마다 각종 절기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며 제사했습니다. 그 제물로 드려질 가축은 그것이 소든지 양이든지 모두 흠 없는 것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제물들 중에서 죄를 속하는 속죄제에는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흠 없는 것, 온전한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져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은 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흠없는 온전한 것으로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린 어린 양, 그것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하도 이상해서 이삭이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그 어린 양으로 저들이 제사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희생을 당한 짐승도 성경을 종합해서 볼 때 아마도 어린 양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나님은 그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친히 준비해서 입혀준 그 가죽옷을 입고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은 짐승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여인의 후손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암노스라고 하는 어린 양, 그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어린 양을 말할 때 이 암노스라는 단어 외에 아르니온이라는 단어가 또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30번 사용되었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 외에는 모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 아르니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우리의 구속을 성취함으로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구속자, 통치자,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아르니온은 승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암노스라고 하는 어린 양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소유인 양, 하나님께 속한 양,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선별하신 양, 하나님이 지명하신 양, 죄인인 인간의 죄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유일한 양, 죄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죄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양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 양을 어린 양,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드려진 유일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또다시 소개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세상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세상은 헬라 코스모스를 우리말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되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이 단어는 단장이라는 말로 번역되었는데 장식과 꾸밈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코스모스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의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코스모스는 사람들이 거처하는 공간인 지구라고 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0절 하반절과 16절에서 세상은 코스모스,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말할 때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에 나오는 세상,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짊어지고 어쩔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자, 하나님의 자기 백성, 복음을 듣고 믿어 영생에 이르어야 할 복음의 대상으로서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자기 사람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서 죄라는 말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말에 죄로 번역된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정해놓은 목표물이나 목표점을 정확히 맞추지 못한 것을 말할 때 사용되던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만든, 국가가 만든 법이라도 그것을 피해가거나 증거가 없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정해놓은 표준에 이르지 못한 것을 모두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먹지 않는 것이 선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표준이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을 어겼습니다. 인간편에서 생각할 때 선악과 그 하나 먹은 것이 뭐가 죄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선악과 먹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 인간편에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편에서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그 죄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인생의 죄는 인생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이 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고 간다, 우리 본문에 지고 간다는 단어, 이 헬라어에서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빼앗는다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뺏는, 기어이 뺏고 마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기어이 떼어내는, 이것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또 이 단어는 떼어낸 것을 집어들다, 그리고 집어들다 또는 들어올리다 하는 이런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또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올려서, 들어올린 다음에 그것을 짊어지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짊어진 것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서 옮겨놓는다 하는 말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가져가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었는데 이때 이 단어는 치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이나 누가복음 23장 18절 그 외 여러 구절에서는 죽여 없애다, 죽여서 여기에 없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인생에게 있어서 고질적으로 붙어있는 죄를, 죄가 내게 붙어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착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서부터 떼어내시는, 떼어내는 것, 그것이 지고 간다 하는 뜻입니다. 떼어내고 그것을 떼어내신, 떼어낸 그것을, 그 죄를 주님께서 들어올려서 어디에?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갈보리로 그 어깨에 짊어진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모두 처리하여 인생의 죄를 도말하여 없이 하는 것, 이것이 지고 간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또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뇌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뇌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동이 쓰여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장세 전부터 미리 정하여 놓은 어린 양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신 구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모두 처리해 주시는 구주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죄값을 모두 지불했다, 내 백성의 죄를 모두 말살했다고 주님이 선언했습니다.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처리하시는 것, 이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워가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대신 속죄를 이루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믿어야 합니다.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라, 보라라고 하는 말, 단순히 쳐다보기만 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보고 믿으라 하는 말이요. 요한복음 3장 14절 이후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니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 처리하신 그분, 그분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아멘하고 믿어야 한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신 속죄를 이루신, 내 죄에 대해서 대신 속죄를 이루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이런 감사가 없으면 그건 예수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이런 감격이 없으면 그건 예수쟁이 아니에요. 우리 이번 주간에 순환 주간입니다. 여러분 일어나기 힘들겠지만은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 찾아와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신 거 감사합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신 거, 내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말을 새벽마다 한 번씩만이라도 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로 인하여 맺어진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피 때문에,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싫어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주일날 만날 때마다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인사하고 헤어지면 또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다음 주일에 또 만나지 그러면서 그 주간 동안에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린 양이신 예수, 세상 죄를 지워가는 이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느냐? 대신 속죄를 이루신 그 어린 양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소개가 전혀 필요 없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소개할 때 그 주님은 마다하지를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인지, 또 그 어린 양을 그 시간에 믿은 사람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요한이 다시 한번 그 어린 양을 자기 제자들 앞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때 자신을 따르고 있던 두 명의 제자가 자기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버렸습니다. 그 두 명의 제자는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그 후에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요한은 자기 형제 야고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소개했는데 제자들이 떠나버렸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간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웠습니다. 이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18세기에 유명했던 모라비안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선교운동은 진센도르프라고 하는 이 백작의 헌신으로 시작되어졌는데 은혜를 받으면서 이분이 은혜를 받으면서 헤론 후치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난 오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평신도들인데 우리가 선교해야 되겠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팀을 이루었습니다. 10명 내지 12명의 성도들이 한 팀이 되어서, 그래서 그들이 저 섬 도마 섬으로 아니면 그린랜드로 크룩시 섬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1732년부터 1932년까지 모라비아 교도들은 3,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렇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린랜드로 갔던 어떤 팀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 섬의 사람들이 너무 무식해서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자 팀원들이 우리 포기하고 돌아가자, 그래서 포기를 하고 돌아가려고 바닷가에 모여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빨리 안 오니까 어떤 그 중에 선교사 한 사람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몇 명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우리 대신 죽었다면서 그를 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인생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그 지방 장관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선교사를 붙잡고 가지 마시오, 가지 말고 우리 여기 그린랜드에 남아서 선교를 더 해주세요, 그래 붙잡아서 배 타고 가려고 하다가 그 배 타고 가던 것을 포기하고 그 섬에서 선교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 이것만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를 영원한 천국 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 내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내 아버지가 안 믿어요? 믿고 난 지금 돌아보니 내 언니와 오빠 중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이모와 고모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아버지, 지금 당장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지금 당장 아버지가 예수 이름 부르면 아버지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서 나와 같이 만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선교의 은신 예배를 드리면서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들, 우리 저 멀리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족 가운데 아니면 우리 친구 가운데 아니면 우리 형제 가운데서 아니면 직장의 동료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친구들이 있지 않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한 주간을 지나면서 주님, 겨우 이 순한 주간에 한 번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그래서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